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을 면담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 쇼이구 장관이 김 위원장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과 쇼이구 장관은 국방안전 분야 상호 관심사와 지역 및 국제 안보 환경에 대해 논의했으며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또 무장장비 전시회 2023 행사장도 함께 방문해 북한이 보유한 무기들을 둘러봤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공개한 사진들에는 김 위원장이 쇼이구 장관 등과 함께 화성 18형과 같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각종 신형 무기체계들을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리흥중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도 면담했으며 이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친서를 전달받았습니다. 러시아군이 어제 밤사이 흑해 인근 오데사의 항만시설에 공습을 가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역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올레키퍼 오데사 주지사는 오늘 성명에서 러시아군이 흑해 잠수함에서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해 보안요원 한 명이 숨지고 건물이 파괴됐으며 차량 두 대도 손상됐다고 말했습니다. 올렉산드르 쿠브라코우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이날 공격 외에도 지난 9일간 러시아의 공습으로 오데사 등지의 항만 기관시설 26곳과 민간 선박 5척이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우크라이나 위원회는 러시아의 흑해 곡물협정 탈퇴 이후 흑해에 대한 감시와 정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어제 열린 회의에서 흑해 내 선박에 대한 최근 러시아의 경고는 오산과 긴장 고조에 대한 새로운 위험을 야기하며 항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20일부터 우크라이나 항구로 항해하는 흑해 내 모든 선박을 군수물자 운반선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어제 곡물 수송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기항한 뒤 튀르키예를 거쳐 러시아로 향하던 또 다른 외국 선박에서 폭발물 흔적을 발견했다고 러시아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앞서 크렘린궁은 연방보안국이 튀르키예에서 출발해 러시아 로스토프나도누항으로 향하던 외국 화물선에서 폭발물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24일 주장했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활동을 강화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어제 튀르키예를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 장과의 회동에서 이같이 밝히며 튀르키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 밖의 다른 지역 및 국제 현안과 관련해 중국과의 소통과 조율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튀르키예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중국을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양국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최근 재선을 축하하면서 튀르키예가 독자 노선을 유지하고 자국의 조건에 적합한 개발 경로를 따르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또 국가 부흥을 위한 각자의 여정에서 서로를 지원하고 핵심 이익과 관련한 사안에서 서로를 돌보며 정치적 상호 신뢰를 유지하고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과 왕 부장의 이날 회동은 러시아가 지난 17일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지난해 맺어진 흑해 곡물 협정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오늘 서태평양 국가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해 양국 간 국방협력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제임스 마라페 파푸아뉴기니 총리를 면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파푸아뉴기니 군과의 여러 훈련들에 미군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양국이 해양법 집행에 대한 더 큰 협력을 의미하는 승선요원 협정을 완료했다면서 미 해안경비대 선박이 다음 달 중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승선요원 제도란 불법 어업과 밀수 방지 등을 위해 법 집행 요원을 선박에 배치하는 것으로 미 국방부는 해경 선박에 파푸아뉴기니 요원들이 탑승해 합동 순찰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마라페 총리와 오스틴 장관은 양국이 필요시 새로운 협정을 통해 인도주의 지원과 재난구호 등을 목적으로 한 협력과 상호 운용성 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사회의 불평등을 연구하는 하버드 경제학자 그룹이 이른바 아이비리그로 부르는 명문대학의 입학제도, 부유층 자녀들에게 훨씬 유리하고 중산층 가정의 학생에게 제일 불리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 시선을 끌었습니다. 최근에 미국 대법원이 유색인종과 소수계 학생에 대한 이 하버드 등 일부 대학의 우대 정책이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뒤에 나온 연구여서 더 주목받았습니다. 자, 이 연구는 상위 1%의 부유층은 연소득 평균 61만 달러 이상으로 중산층은 8만에서 15만 달러의 소득으로 구분했는데요. SAT나 ACT 같은 대학 입학 자격시험 점수가 비슷한 학생들을 비교해보니까 부유층 자녀의 아이비리그 대학 합격률은 40%에 달한 반면에 중산층 가정 자녀의 합격률은 10%대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부모나 가족 중에 그 학교 졸업생이 있거나 큰 돈을 기부하는 가정의 학생에게 주는 우대 입학, 또 펜싱과 조정 등 특정 종목의 스포츠 특기생에 가산점을 주는 혜택이 부유층 자녀의 명문대 입학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인데요. 연구팀은 사회와 국가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이 부자 부모의 부나 직업적 특권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으려면 이러한 입학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브라운 대학의 경제학자 존 프리드먼 박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의 기회가 출생 환경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것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입니다. 유리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 더 많은 이점을 주는 이런 관행은 다른 학생들의 성공 가능성과 아메리칸 드림을 제한하는 일입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소식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북입니다.
이 일중학교에서도 또 머리가 띄어나고 컴퓨터에 능란한 애들을 키워서 발굴 해가지고 김첩공대로 보내거나
네, 북한에서 고등중학교 국어 선생님이었고 한국에서 사범대를 나온 탈북민 정정할 씨가 한국 교사들을 만나서 궁금증을 나눈 자리가 있었답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십시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7월 27일 목요일이고요. 아침 9시 8분이 막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29도, 조금 구름이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7월 28일 금요일에 북한, 폭염이 이어집니다. 대체로 흐린 날씨 속에 평안남북도와 자강도는 새벽부터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고요. 함경북도, 양강도, 황해도는 낮부터 밤 사이에 요란한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금요일에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5도, 낮 최고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양이 32도, 개성 33도, 신의주 29도, 중강이 30도로 서쪽 지역 대부분이 30도 이상이고요. 함흥 36도, 원산 35도, 청진이 30도, 예산도 30도로 낮 최고기온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맑겠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서해도 역시 맑겠는데요.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 1.5m까지 일겠습니다. 7월 28일 금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우크라이나 군이 남동부 전선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세를 시작했다고 몇몇 언론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파푸아 뉴기니와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파푸아 뉴기니의 영국 기지를 원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가 교실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우크라이나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새로운 공세를 시작한 것 같다는 보도가 나왔네요.
네, AP통신과 미국 워싱턴포스트 그리고 뉴욕타임스 신문 등 몇몇 언론 매체가 미국과 우크라이나 관리들 그리고 전문가들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군이 남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세를 시작한 것 같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지난달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군을 상대로 반격작전이 시작됐다고 시사를 했었는데요. 그동안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작전에서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게 이번에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됐다는 건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가 좀 엇갈립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26일 이름을 밝히지 않은 미 국방부 관리 2명을 인용해 두 달 가까이 이어진 우크라이나군 반격의 주 공세가 남동부 지역에서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에 워싱턴포스트는 한 미국 관리를 인용해 이것이 커다란 움직임, 다시 말해 본격적인 반격인지는 크게 확신이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됐다는 말도 있고 확실하지 않다는 말도 있고 이게 엇갈리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새로운 공세가 시작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AP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군이 남동부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내기 위해 새로운 공세를 시작했고 특히 자포리자 지역에 병력과 화력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이 자포리자 지역에서 공세를 다시 시작한 이유가 뭘까요?
네, 워싱턴포스트는 우크라이나군 목표가 아조우해에 다다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아조우해에 이르면은 우크라이나 안에 러시아 점령지와 크름 반도를 단절시킬 수 있는데요. 두 지역 사이 육로가 병력이나 장비, 물자 등을 우크라이나 안으로 들여보내는 데 있어서 핵심 통로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러시아군의 주 보급선을 끊겠다는 게 목표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근거를 둔 민간 연구기관인 전쟁연구소는 러시아 소식통을 인용해 26일 우크라이나군이 기계화 부대를 동원해 자포리자 서부에서 중요한 반격작전을 시작했고 일부 취약한 러시아군 방어선을 돌파한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새로운 공세가 시작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쪽에서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네, 이런 보도들을 확인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남동부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라고만 밝혔습니다. 한나 말랴르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은 이 아조우해에 접한 멜리토폴과 베르디안스크에서 군이 조금씩 전진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 쪽 얘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고르 코나셴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이 탱크들로 보강된 우크라이나군 3개 대대가 자포리아 지역 오리히우 남부 그리고 여기서 더 남쪽에 있는 로보틴 근처를 대대적으로 공격했지만 이를 격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오리히우 지역은 우크라이나군 주 공격 경로 재축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27일에도 러시아군의 공습이 이어졌네요.
네, 러시아군이 흑해에 접한 오데사항을 또 공습해서 한 명이 숨지고 화물터미널이 피해를 봤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올레흐 키페르 오데사 주지사는 러시아군이 간반 흑해에 있는 잠수함에서 이 칼리브르 미사일을 쏴 보안 건물 한 동이 파괴되고 차량 두 대가 손상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군이 최근에 이 오데사 등 항구 도시에 있는 기반 시설들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죠?
네,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에서 탈퇴한 뒤에 특히 우크라이나 내 곡물 수출 관련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습하고 있습니다. 올렉산드르 쿠브라코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이전 9일 동안 러시아군 공습으로 항구 기반 시설 26곳과 민간 선박 5척이 피해를 봤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26일에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또 눈길을 끄는 회의가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나토 우크라이나 평의회 회의가 열렸는데요. 회의가 끝나고 나토는 해상 초계기와 드론, 무인기 등을 동원해 흑해에서의 정찰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평의회는 이 나토와 우크라이나 간 협력을 조율하기 위해 이번 달 초에 출범했습니다.
네. 이 나토의 흑해 정찰 강화가 혹시 흑해 곡물 협정을 둘러싼 지금의 상황하고도 관련이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 러시아가 최근에 이 흑해 곡물 협정에서 탈퇴한 뒤에 이 우크라이나 항구로 들어가는 선박들을 모두 군사함을 싣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런 경고에 따라서 러시아군이 흑해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토는 이날 흑해 국제공역 일부가 일시적으로 항해하기 위험하다는 러시아 측 경고를 비판했습니다. 이 나토는 회원국인 불가리아의 이지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이 포함되는 흑해에서 러시아 측 경고가 항해에 대한 심각한 방해뿐만 아니라 오판이나 긴장 고조 위험을 새로 만들어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가 모든 공격으로부터 한치의 동맹국 영토라도 보호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 차단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자, 이런 노력 가운데 하나라고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남태평양의 섬나라 파푸아뉴기니 방문했군요.
그렇습니다. 오스틴 장관이 27일 파푸아뉴기니 제임스 마라페 총리를 만나 회담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국이 파푸아뉴기니에서 영구기지를 원하는 것은 아니며 새 방위협정에 따라 파푸아뉴기니 방위력을 향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 국방장관으로는 처음으로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했습니다.
네, 자, 미국과 파푸아뉴기니가 새로 맺은 협정으로 미군이 파푸아뉴기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미국이 15년 동안 파푸아뉴기니의 공항과 항구를 군사용이나 민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스틴 장관은 방위협정과 별도로 체결했던 사법협정에 따라 미국 해양경비대 함정 한 척이 8월에 파푸아뉴기니에 도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파푸아뉴기니 찾을 예정이라고요?
네, 지금 태평양 도서국들을 방문 중인데요. 27일 밤에 파푸아뉴기니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마크롱 대통령이 이전 방문국인 바누아투에서 또 눈길을 끄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인도 태평양, 특히 오세아니아에서 많은 나라들, 가장 작고 종종 가장 취약한 나라들의 주권을 위협하는 신제국주의와 힘의 논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마크롱 대통령이 그런 얘기하면서 어떤 특정 나라들을 언급했습니까?
아닙니다. 나라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대개 중국을 염두에 둔 걸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현대 세계가 인도 태평양의 주권과 독립을 흔들고 있고 첫 번째로 이건 강대국들의 탐욕 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 어선들이 이곳에서 불법으로 조업하고 이 지역에서 이 가혹한 조건이 붙은 많은 차관이 개발을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역시 솔로몬 제도와 통과에 새로 대사관을 여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역시 남태평양 도서국 통과에 갔다가 뉴질랜드를 방문했는데 자, 이곳에서 영내 안보 현황과 관련해서 아주 눈길을 끄는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7일 기자회견에서 뉴질랜드가 오커스 플러스 무기 개발과 조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커스는 미국과 영국, 호주가 출범시킨 일종의 안보 협의체입니다. 그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현안들에 대해 오랜 기간 함께 일했다면서 그래서 우리가 오커스를 더 발전시킬 때 내가 이전에 말했듯이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열려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뉴질랜드 반응은 어떤 겁니까?
네, 크리스 히킨스 총리는 전날인 26일에 뉴질랜드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과 관련이 없는 한에서 오커스에서의 가능한 역할에 관해 대화하는 데 열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이 25일부로 다시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에 가입했습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 탈퇴를 했지만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해서 다시 가입한 건데요. 마침 유네스코에서 아주 눈길을 끄는 권고가 나와서 보게 됩니다.
네, 유네스코가 최근 발간한 2023 세계 교육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교실 안에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면 북한 말로는 똑똑한 손전화기를 말하는데요. 유네스코 보고서는 이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쓰는 게 교육 성과가 떨어지는 것과 연관이 있고 또 스마트폰 화면을 너무 많이 보면 이 아이들 정서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증거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너무 많이 쓰면 학습과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만 좀 금지하라는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생들이 스마트폰이나 판형 PC, 즉 태블릿, 휴대용 PC, 즉 랩톱 등을 교실이나 집에서 과도하게 혹은 부적절하게 쓰면 이게 주의를 산만하게 하거나 방해하며 학습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디지털 기술의 과도한 사용과 학생들 성과 사이에 부정적인 연관관계가 있다는 대규모 평가 정보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특히 그 지난 코로나 대유행 기간에 이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가 있어서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했어도 수업을 받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네, 보고서도 그 점은 인정했습니다. 이 온라인 원격 수업이 코로나 대유행 기간에 학교들이 문을 닫았을 때 이 각국의 교육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았다는 건데요. 전 세계적으로 학생 10억 명 이상이 이 기간에 이 온라인 학습으로 옮겨갔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런 이점이 있었는데도 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교육 방식에 유네스코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이 스마트폰 금지 요구가 인공지능 AI를 포함해 이 전체로서의 디지털 기술이 이 교육의 인간 중심 비전에 언제나 종속돼야만 하며 또 교사와 대면 활동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디지털 기술과 장비를 쓰는 이런 새로운 교육 방식이 선생님과 학생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하는 기존의 학습 방식 대체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예, 보고서는 일단 디지털 기술이 학습 결과와 경제적 효율성이 미치는 이 긍정적인 영향이 과대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런 모든 변화가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건데요. 이 보고서는 이 정책 결정자들에게 이 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받는 이 교육의 사회적 차원을 소홀하게 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그래도 이런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학습이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간과할 수가 없을 텐데요.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 디지털 기술이 분명하게 교육에 어떤 가치를 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고한 연구가 수가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주장을 내세우는 증거 대부분이 이 디지털 기술이 들어간 상품을 팔려고 하는 이 사교육 업체들이 돈을 댄 연구에서 나왔다면서 이 전 세계 교육 정책에 이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우려의 한 원인이라고 보고서는 또 지적했습니다.
네. 다양한 효과를 확인하면서 교육 현장에 디지털 기기 보급하고 사용하는 그것이 좀 큰 흐름이 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도 이런 걸 규제하는 나라도 있네요.
네, 유네스코는 200개 교육 체제들을 분석해보고 네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법이나 지침으로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중국 사례가 눈길을 끄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교육 도구로서의 디지털 기기 사용에 경계를 뒀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학생들이 주기적으로 디지털 기기 화면을 보지 않도록 하고 모든 교육 시간에 최대 30%까지만 디지털 기기를 쓰도록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씨가 탈세와 불법 총기 소지 혐의에 대해 검찰과 유죄 인정 협상을 진행했지만 판사가 협상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불발됐습니다. 80대인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기자회견 도중 갑자기 얼어붙는 모습을 보이며 정치인들의 나이 제한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상했다는 소식 들어볼까요?
예, 연준이 26일 이틀에 걸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를 마치면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에서 5.5%가 됐는데요. 2022년 3월 이후 11차례의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서 2001년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자, 지난달은 기준금리가 동결됐었고 이번에는 결국 인상이 된 거네요.
예, 사실 여러 경제 전문가는 지난달 금리 동결 조처에 대해 매파적 동결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 상황에 따라 언제든 금리 인상을 재개할 수 있다는 의미였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올해 최소 두 차례 금리를 추가 인상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아, 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끝난 뒤에 성명이 나왔는데요. 이 성명 어떤 내용 담겼습니까?
네, 최근 지표에 따르면 미국 경제 활동이 완만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일자리 증가세가 탄탄하고 실업률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는데요. 지난 6월 성명에서는 미국 경제 활동이 보통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한 단계 높은 평가를 했습니다.
네, 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도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파월 의장은 가격을 안정화하는 것이 연준의 책임이라며 자료에 기반해 추기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률을 연준이 설정한 2%대로 되돌리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경제의 가장 민감한 부분인 주택과 투자에서 긴축 정책의 효과를 봤다면서도 인플레이션 부분에서 완전한 효과가 반영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매 FOMC 정례회의 때마다 자료에 기반해 금리를 결정할 것이라며 그전까지는 어떤 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했던 것보다는 완화된 기조로 평가됩니다.
네. 자, 다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는 언제 열립니까?
네, 9월 중순입니다. 8주 후인 9월 19일에서 20일에 다음 FOMC 정례회가 열리는데요. 자, 6주 간격으로 열렸던 이전 회의 때보다 더 방대한 두 달치 자료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금리는 또 어떻게 나올까요? 전문가들의 평가 어떻습니까?
아, 전문가들 전망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조치가 충분했고 당분간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연준이 자신 있게 금리 인상 주기를 끝내기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앤드루 홀레노스트 시티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향하고 있지 않다고 본다며 가을에 인플레이션이 또다시 상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있죠?
예, 미 경제 전문 방송 CNBC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조기에 끝낼 경우 스태그플레이션이 올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후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미국 경제는 1970년대에서 80년대 초에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은 바 있습니다. 반면 연준의 강경 정책이 또 너무 지속되면 경기 불황 위험이 높아질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씨의 형량 협상 지금 법원에 제동이 걸렸습니까?
그렇습니다. 헌터 바이든 씨가 26일 검찰과의 형량 협상 내용을 법원에서 승인받고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 델라웨어주 동부 윌밍턴 연방법원에 출석했는데요. 하지만 판사가 협상 세부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판사가 그 형량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까?
맞습니다. 윌밍턴 법원의 메리엘레 노레이카 판사는 바이든 씨와 검찰 측에 약 3시간 동안 질문을 이어갔는데요. 협상안이 두 건의 탈세 혐의와 중범죄인 불법 총기 소지 혐의를 연계한 데 대해 우려하면서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노레이카 판사는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을 받은 연방 판사입니다.
네. 헌터 바이든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어떤 겁니까?
예, 바이든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혐의는 탈세 혐의입니다. 바이든 씨가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15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렸지만 관련 연방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입니다. 자, 또 다른 혐의는 불법 무기 소지인데요. 바이든 씨가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이 마약 중독자인 사실을 알고도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해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바이든 측이 검찰하고 어떤 내용으로 형량 합의를 한 겁니까?
네, 바이든 씨 측은 사전 형량 합의를 통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검찰은 바이든 씨에 대해 보석 결정을 내릴 것을 권고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바이든 씨가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피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만약에 헌터 바이든 씨가 형량 합의 없이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인정을 받을 경우 탈세 혐의는 각각 최고 12개월, 불법 총기 소지 혐의는 최고 10년형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노레이카 판사는 합의 승인을 보류하면서 다만 합의 세부 내용이 명확해지면 차후에 양측간 합의를 승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노레이카 판사가 특히 문제로 삼은 부분이 어떤 겁니까?
예, 왜 바이든 씨의 불법 총기 소지 혐의가 탈세 사건에 연계돼 있는지, 바이든 씨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지, 또 이번 합의가 향후 기소까지 면계해 주는지에 대한 명확한 검찰의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노레이카 판사는 특히 바이든 씨가 외국 대리인 등록법 위반과 관련해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물었는데요. 검찰이 이에 대해 그렇다라고 답하자 바이든 씨 변호인은 그렇다면 합의는 무효다라고 밝힌 것으로
네.
알려졌습니다.
판사가 외국 대리인 등록법을 언급하고 있군요.
예, 외국 대리인 등록법 관련 기소는 바이든 씨가 과거 우크라이나 천연가스 회사 브리스마의 사외이사를 지내면서 고액 연봉을 받은 일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하원감독위원회는 바이든 씨의 해외 사업 거래와 관련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바이든 씨 측의 합의가 이렇게 무효라고 나온 이후에 지금 어떤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바이든 씨 측과 검찰이 곧바로 추가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요. 헌터 씨는 또 예전과 달리 자신의 탈세 혐의에 대해 무죄를
네.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합의가 법정에서 다뤄지기 전부터 논란이 있었다고요.
네, 공화당은 바이든 씨와 법무부가 달콤한 거래를 했다, 솜방망이 처벌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노레이카 판사가 합의를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공화당 의원들은 25일 바이든 씨의 탈세 혐의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국세청과 법무부의 고위관리들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국세청 직원의 의회 증언을 포함한 이 성명을 노레이카 판사에게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헌터 바이든 씨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인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도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백악관은 헌터 바이든 씨는 민간인이며 헌터 씨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개인적인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26일 대통령과 퍼스트레이디는 아들을 사랑하며 헌터가 삶을 재건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 쪽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탄핵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 열려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간 하원 강경 보수 의원들이 헌터 바이든 씨나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등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승인하긴 했지만 탄핵 논의는 거리를 두었는데요. 탄핵 조사를 고려한다고 밝힌 건큰 입장 변화라는 평가입니다. 메카시 의장은 25일 기자들에게 하원 공화당이 아직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잘못을 찾진 않았지만 탄핵 조사는 의회가 진실을 알기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탄핵 조사는 탄핵이 아니다고
네.
덧붙였습니다.
자, 그 조사는 언제쯤 시작될까요?
네, 메카시 의장은 공식적으로 언제 조사를 시작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기는 행정부가 의회 조사를 통해 요청하는 정보를 얼마나 빨리 제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밝혔는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정보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원은 감독위원회와 정부 무기와 특별소위 등을 통해 바이든 정부와 바이든 대통령 일과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엔 하원 세입위원회가 두 명의 국세청 내부 고발자를 면담했는데 이들이 증언해서 법무부가 바이든 씨를 보호하기 위해 탈세 혐의 수사를 지연시켰으며 정치적으로 간섭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예.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움직임은 공화당의 당론이라고 봐야 될까요?
공화당 일내 일각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이 당시 하원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두 차례 의견한 바 있지만, 이 모두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상원은 민주당이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이기 때문에 최종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공세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웃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고령의 중진 의원이 기자회견 도중에 건강이 좀 우려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좋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26일 기자회견 도중 갑자기 얼어붙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발언을 이어가지 못하고 동료 의원들의 부축을 받고 마이크 앞을 떠난 건데요. 81세인 맥코넬 대표의 이런 모습에 고령 정치인들의 건강 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네, 자,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맥코넬 대표는 주례 기자회견을 위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국방 법안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좋은 초당적 협력과 일련의 라고 말하다가 멈추고 허공을 향약 20초간 응시한 겁니다. 이에 공화당 내 서열 3위이자 정형외과 의사 출신인 존 바라소 상원 의원이 맥코넬 대표에게 사무실로 돌아가고 싶은지 물었지만 대답하지 못하자 바라소 의원은 맥코넬 대표를 부축해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네. 그리고 난 뒤에 맥코넬 대표 상태는 어땠습니까?
네, 몇분 동안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있던 맥코넬 대표는 이후 기자회견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맥코넬 대표는 나는 괜찮다라고 말했고요. 또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맥코넬 보좌관은 맥코넬 대표가 현기증이 나서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밝혔는데요. 추후에 검사를 받을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맥코넬 대표가 최근에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맥코넬 대표는 올해 초 넘어져 머리를 부딪혀 거의 6주간 의회를 비웠습니다. 맥코넬 대표는 당시 뇌진탕이 오고 갈비뼈가 골절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었는데요. 이날 갑자기 또 말을 잇지 못하고 얼어붙는
네.
모습을 보인 겁니다.
맥코넬 대표 이런 모습을 본 공화당의 동료 의원들 뭐 시선을 보게 되는군요.
예, 바라소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맥코넬 대표가 몇달전 머리를 다친 후 계속 맥코넬 대표 건강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회를 잘 이끌고 있고 또 이날 기자가 한 모든 질문에도 답답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맥코넬 대표의 뒤를 이을 잠재적 후보 가운데 한 명인 존 코닌 상원 의원은 맥코넬 대표가 지도자로 남기 원하는 한 그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의회에서 발의된 뒤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은 여러 심의 과정을 거쳐서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위원회가 여는 청문회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의회 입법 과정 네 번째 순서로 위원회 입법 청문회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Some of these young children are sold into slavery, into bondage. We know that there are children sold into prostitution.
1996년 7월 15일 당시 로버트 라이시 노동부 장관이 하원 소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아동 노동법 필요성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당시 이 소위원회 청문회는 뉴저지주의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이 발의했던 국제아동노동퇴치법 심의를 위한 청문회였습니다. 법안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첫 공식 조처가 청문회 개최가 될 수 있습니다. 청문회는 위원회와 대중이 행정기관이나 관련 산업 그리고 이익단체들 같은 선택된 당사자들로부터 심의 중인 법안의 강점과 약점에 관해 들을 수 있는 장을 제공합니다. 또 청문회는 동료들과 대중 그리고 언론에 해당 법안을 알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청문회에 나올 증인은 대부분의 경우 법안에 관한 서면 증언을 청문회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문회에 나온 증인은 또 위원회 앞에서 짧게 모두 발언을 합니다.
U.S. lawmakers are also racing to finish a year-end package of legislation funding the government for the current fiscal year. But they have
위원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청문회가 열린다는 것은 위원회가 법안에 시간을 쓰고 관심을 줄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법안이 반드시 발의되거나 회부돼야 위원회가 입법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회는 종종 입법에 필요한 정보를 모으려고 법안 발의 전에도 청문회를 열 수 있습니다. 예산 결의안 심의 같은 몇몇 상황에서는 향후 조처를 위해 사전에 입법 청문회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만일 법안이 여러 위원회에 회부되면 각 위원회는 자체 청문회 개최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 준비와 진행 그리고 사후 조처 등은 각 원 규칙에 따릅니다. 양원 규칙은 청문회를 비공개로 할 조건들과 절차들을 세워놓고 있는데 원칙상 모든 청문회는 공개해야 합니다. 일부 원내 규칙은 모든 목적의 청문회보다는 특정 목적을 가진 청문회와 더 관련이 있습니다. 2021년 1월 3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이어진 지난 117대 의회에서 위원회와 소위원회가 입법 심의 과정에서 연 청문회는 하원 325회 그리고 상원 483회였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의회 입법 과정 네 번째 시간으로 위원회 입법 청문회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북한 고등중학교 국어 선생님이 한국에서 통일교육 전문 강사가 됐습니다. 한국의 사범대학을 졸업했고요. 지금은 통일정책학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 한국 교사들과 만나서 남북한의 교육자로서 서로의 궁금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탈북민 정정아 씨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동영은 기자입니다.
배국제 들어보셨죠? 예. 배국제가 지금은 뭐 권한의 행군 이후에 거의 다 없어졌다고 봐도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교사들은 몇 퍼센트 정도 아주 조금의 잡곡살이면 옥수수 파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그것만이 없을 때는 그거 대용으로 그냥 옥수수. 저도 교사를 할 때 나라에서 주는 이제 배급을 타고 그 오만한 작은 월급을 가지고 예, 교사 생활을 했고.
탈북민 정정아 씨가 북한에서의 교사 생활에 관해 질문한 한 관객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남북더보기 교육자 편으로 마련됐는데요. 북한에서 국어교사였던 탈북민 정정아 씨와 건양대학교 국방경찰행정학부 정원희 교수가 참여해 같은 듯 다른 이 남북의 교육자에 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먼저 탈북민 정정아 씨의 소개부터 들어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온 북한의 딸 주민이고요. 2016년에 대한민국 입국을 했고 북한에서의 수업은 1 고등중학교 교사 국어 선생님을 했어요. 예, 99년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1중학교에 배치받아서 그때부터 오기 전이니까 아마 15년 정도는 교사로 했었습니다. 애들하고 같이 뭔가를 같이 나누거나 애들하고의 교감이 잘 됐다 해야 되나 뭐 어쨌든 선생님이 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는 선생님이 되겠다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교를 갔었고 바라던 대로 교사를 하게 됐습니다.
정정아 씨는 북한의 5년제 사범대학인 김정숙 사범대학을 졸업했는데요. 직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저는 만족도가 좋은 교사는 직업적 혁명가라는 이런 거를 하고 있어서 되게 궁지감이 되게 넘쳤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아무래도 수제 애들 키우는 학교다 보니까 더 이제 궁지감이라든가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게 더 아마 되게 만족했었어요. 예.
하지만 정정아 씨는 자녀의 앞날을 위해 남편과 탈북을 결심했죠.
뭐 예전부터 이미 여기 오려고 계획했던 건 없고요. 그냥 어쩌다 보니 이제 남편이랑 같이 탈북을 하게 됐고 가족 딸도 데려왔는데 크게 보면 저희 딸의 앞으로의 장래를 위해서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멋지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너무 막막했죠. 사실은 너무 다른 체제 속이고 너무 다르다 보니 뭐 사회 문화, 뭐 언어든 모든 게 다 다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막하고 정말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숨가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숨가쁘게 살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근데 아직까지 한국이 뭐 적응은 완전히 100% 적응한 것 같지 못해요. 아직까지도.
하지만 정정아 씨는 북한에서의 경험을 살려 한국에서도 사범대학을 졸업했고요. 현재는 통일정책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일단은 4년제 대학교 사범대를 졸업했어서 같은 학력 인증을 일단 받고 나오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이제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했고 지금은 동국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교육자의 가정이라기보다는 남북 관련, 통일 관련, 통일 교육 관련 이런 가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우리는 뭐 한 동포라고 하지만 한 핏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통일을 위해서 앞으로의 언젠가는 될 통일을 미리미리 우리는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여기에 많이 오고 계신 이제 탈북민들도 이제 정말 사회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들을 통해서 북한 사회를 더 잘 알고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그러면 나중에 통일됐을 때 우리가 그거를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통일 관련 교육 관련 뭐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회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이 남북 더보기와 같은 행사에도 기꺼이 참여한 건데요. 참여 관객의 질문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미국의 한 IT 기업에서 국제 해커데이가 열렸었는데 그때 북한 학생들이 1등부터 4등까지 모두 휩쓸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북한에서 컴퓨터 관련 공학, 해커 관련 공부가 이 학생들이 뛰어난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해커라고 뭐 특별하게 이렇게 한다기보다 맨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일중학교가 보통 수제 애를 키운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서 이제 컴퓨터 수제 양성을 따로 하거든요, 저희가. 이 일중학교에서도 또 머리가 뛰어나고 컴퓨터에 능란한 애들을 키워서 발굴해가지고 김척공대로 보내거나 거기서 특별하게 이제 컴퓨터나 이제 해커 부분적으로 이제 친구들을 따로 하는 이제 교육이 있고 이제 거기서 키워서 거의 이제 북한에 저희가 있을 때만 해도 세계 대회라든가 뭐 수학 경연 대회 가서도 북한 친구들이 계속 1, 2등, 뭐 5등, 4등 막 이렇게 해와서 이제 어찌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여기다 집중을 했고 김정은 시기 들어와서 2013년도에 정확히 2013년도 14년도 때 이제 학교마다 컴퓨터를 이제 다 이제 내려보내줘요. 그래서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고 너는 세계를 보라. 항상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학생들을 컴퓨터화 하도록 해서 그 수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는 북한에서의 교육 과정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은 무엇인지도 물어봤는데요.
사실 북한은 김일성의 혁명 역사 활동, 뭐 김정숙의 혁명 역사 활동이라고 하면 아마 이거를 가장 중요시하게 하고 있어요, 북한은. 그래서 유치원 너품반 때부터 김일성은 3살 때 차를 몰았다, 말을 탔다, 이런 어린 교육부터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그런 교육을 이제 가장 중요시 혁명 역사 과목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김일성이랑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김정숙에 대한 그런 혁명 역사는 특별한 여기 남아나는 다른 특별한 그런 과목을 제일 중요시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뭐 국어, 수학, 생물, 영어 이렇게 다 기본 과목을 쭉쭉쭉. 네.
그리고 행사에 함께 참여한 정원희 교수도 남북한 교육에 대해 공유하고 또 나아갈 방향에 관해 얘기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는데요.
저는 되게 즐거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이 사실은 많이 나올지 몰랐는데 사람들이 사실은 만나보질 않아서 그렇지 여전히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 공감대를 이룰 필요가 있겠구나. 뭐 앞으로는 이런 자리가 있으면 또 뭐 참여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자 북한에서 교육을 했다는 부분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은 없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신선하기도 했고 또 어느 정도 한국에 적응하신 분이 북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사실은 일정 수준은 균형감도 생길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취지의 행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행사가 끝난 뒤에도 참여 관객은 정정아 씨에게 못다한 질문을 하기도 했고요. 서로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아가며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북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 아무래도 이런 전문가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그분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처음이긴 한데 보니까 뭐 군인편, 간호사편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야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대화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여기 오기 전에는 완전히 무지한 상태에서 했었고 저는 솔직히 하나원이라는 곳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의 관심들이 이게 이 어쨌든 여기 지역 안에도 아무 생각이 없는 시민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교류나 관계나 이런 거 알게 됨으로써 어찌 보면 조금 이렇게 반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예 무지한 사람들을 되게 일깨우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자의 개념이다 보니까 아이를 양성하거나 되게 스승으로서 책임감을 가진다라는 면에서 남북이 되게 또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직업이 뭐냐에 따라서 되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정정아 씨는 남북 통일의 가교 역할을 해나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목표는 일단 족사과정은 통일교육을 했었고 통일정책학을 박사과정은 지금 밟고 있는데 어쨌든 통일교육 관련한 그런 거 통일을 대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되고 싶다? 예, 네, 그런 게 이제 목표인 것 같아요. 어쨌든 교육 정책이나 교육 목표, 뭐, 학교 생활은 이제 분명히 남북한이 서로 다르지만 이 계기를 통해서 남북독비 교육자 편을 통해서 북한 교육을 더 잘 알고 북한의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이 북한의 교육이 언젠가는 남북한 통일 교육 쪽으로 나가서 앞으로 더 큰 이제 교육의 목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이바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book, 책을 사용해서 파악하기 쉬운 사람, 비밀이 없는 사람, 그리고 반대로 속은 알 수 없는 사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how's it going?
I bumped into David and we had a long chat.
David? That guy who just retired?
Yes, exactly. He's really an open book. We caught up on so many things.
Really? I always thought he was a bit reserved.
Not at all. He's an open book. I didn't need to guess how David is feeling when I was working with him. He doesn't keep any secrets. He's really an open book.
존이 은퇴한 데이빗을 만났는데 그는 정말 비밀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He's really an open book.
그는 오픈북이라는 말은 비밀이 없는 사람, 마음이 훤히 다 들여다보이는 사람, 감정이나 생각이 잘 드러나는, 파악하기 쉬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반대 표현도 나왔죠.
He's a reserved person.
그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I always thought he was a bit reserved.
나는 그가 조금 내향적인, 내성적인 사람인 것으로 항상 생각했어요.
Closed book.
닫힌 책, 비슷한 표현입니다.
He's a bit of a closed book. He's a closed book. Closed book.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의 반대 표현은
He's an open book.
비밀이 없는 사람, 마음이 훤히 다 들여다보이는 사람. 기억하시면서 대화 느린 속도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ow's it going?
I bumped into David and we had a long chat.
David? That guy who just retired?
Yes, exactly. He's really an open book. We caught up on so many things.
Really? I always thought he was a bit reserved.
Not at all. He's an open book. I didn't need to guess how David is feeling when I was working with him. He doesn't keep any secrets. He's really an open book.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I bumped into David and we had a long chat.
나는 데이빗과 우연히 마주쳤고 우리는 긴 얘기를 나눴어요. chat, 격식을 차리지 않은 대화, 친구 사이의 수다나 담소, chat이라고 합니다.
I had a long chat with David.
나는 데이빗과 긴 담소를 나눴어요.
That guy who just retired.
이제 막 은퇴한 그 사람이요?
Yes, exactly.
네, 맞아요.
Exactly.
정확해요.
He's really an open book.
그는 정말 비밀이 없는 사람입니다.
We caught up on so many things.
우리는
caught up.
최근 근황을 따라잡다.
On so many things.
많은 것들에서.
Really?
정말입니까?
I always thought he was a bit reserved.
나는 그가 조금 내향적인, 내성적인 사람인 것으로 항상 생각했어요.
Not at all.
천만에요.
He's really an open book.
그는 정말 파악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I didn't need to guess how David is feeling when I was working with him.
내가 그와 일할 때 그의 감정을 추측한 적이 없어요.
He doesn't keep any secrets.
그는 비밀이 없어요.
He doesn't have any secrets. He's really an open book.
그는 정말 읽기 쉬운 사람이에요. 그는 쉽게 속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속이 다 보이는 사람입니다.
He is an open book.
자, 대화 한 번 더 들어보시죠.
How's it going?
I bumped into David and we had a long chat.
David, that guy who just retired?
Yes, exactly. He's really an open book. We caught up on so many things.
Really? I always thought he was a bit reserved.
Not at all. He's an open book. I didn't need to guess how David is feeling when I was working with him. He doesn't keep any secrets. He's really an open book.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그는 파악하기 쉬운 사람, 비밀이 없는 사람입니다.
He's an open book.
반대 표현
He's a bit of a closed book. He's a closed book.
book, 책으로 사람의 성격을 표현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Every Brothers의 Bye Bye Love 전하면서 인사드리죠.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ye-bye, my love, goodbye. There goes my baby.
with someone new. She sure looks happy, I sure am blue. She was my baby.